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월 4일 화요일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 사무엘상 8장 19, 20절과 히브리서 2장 14에서 16절을 비교해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조건으로 무엇을 바랐으며 그 소원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왕이 그들의 재판관이 되며 전쟁터에서 지도자가 되어 주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원수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히브리서 2장 14에서 16절은 예수님을 연약한 인간들을 옹호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마귀와 싸우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 이와 같은 묘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떠올리게 한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기 민족을 구했다. 전쟁의 승자가 패한 백성을 종으로 삼는 것이 싸움의 조건이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옹호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한 것이었다. 이사야 42장 13절과 59장 15에서 20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2장 14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것임을 암시한다. 이사야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사야 49장 25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사탄과의 싸움에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한다. 에베소서 6장 10에서 1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분명 마귀와 싸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옹호자이시며 우리보다 앞서 싸우기 위해 나가신다. 우리는 그분의 군대의 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결코 홀로 싸우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에 너는 복수형이다. 우리는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옹호자 되시는 하나님 뒤에서 함께 싸우는 것이다. 교훈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 싸우시는 옹호자가 되시며 그 예수님 뒤에서 함께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 묵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여러 시험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적용.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대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확고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종의 지지자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후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어떤 위기 하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은 확신을 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이 아무리 교활하게 음모를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허지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으시다. 선지자 왕 645. 매일같이 이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서 나가 싸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소망과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제자로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또 무엇을 통해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주의 영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기이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또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힘써 그리고 굳게 지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선행을 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삶,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반면에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는 주저하고 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면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곤란을 겪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굳게 지키는 자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 여러 번 놓이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 여러 번 몰린 이유는 그분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선행 때문이 아니었어요. 선행을 하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 놓이신 것은 다리마는 그분의 말씀 곧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였기 때문에 유대에서도 갈릴리에서도 그곳이 그분이 가는 곳에서 언제나 배척을 당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도덕적인 모본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로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다시 말하면 먼저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뿌려진 생명의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사단에게 복음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파수꾼들이 옥을 든든히 지키듯이, 그리고 그 옥 속에 있는 죄인을 지키듯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듯이 그렇게 말씀을 굳게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감옥의 파수꾼들이 또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 있던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졸거나 한눈을 팔거나 자리를 이탈해서 감옥 속에 있던 죄인들을 놓치게 되거나 또 밖에서 그들을 구출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 죄인을 뺏기게 되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또 그들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혹시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무덤문을 열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무덤을 떠나신다고 하면은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눈 팔면, 졸면, 자리를 이탈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파수꾼들이 늘 깨어 옥을 지키고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죽는 것입니다. 말씀을 힘써 굳게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힘써서 굳게 지킨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위협도 받고 옥에도 갔고 채찍에도 맞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습니까?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굳게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 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 것입니다. 5장 28절과 29절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5장 17절과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의 천사들이 옥문을 열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구출해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제사업이나 어떤 다른 봉사로 선행을 하도록 그들을 구출해낸 것이 아니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옥에서 구출해낸 것입니다. 6장에서는 열두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굳게 지키도록 할 때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두 사도가 자신들과 교회가 한 가지 잘못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구제와 접대하는 일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된 상황을 그들이 파악하고 이 문제를 바로 잡습니다. 6장 2절과 4절에 이제 사도들이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 사역에 힘쓴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력한 지도층들도 또 지식층들도 제사장과 같은 지식층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열두 사도들의 말씀 사역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을까요? 전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굳게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말씀 사역에 전념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접대하는 일을 하도록 위임받은 집사들이 말씀 사역은 사도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만 그들의 힘을 쏟아부었다고 하면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구제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일이 결코 없었어요. 그들도 역시 사도들과 같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기록된 여러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집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집사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게 되었을까요?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은 오로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장과 7장 8절에는 일곱 집사 중 두 사람, 곧 스데반과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장들 속에 스데반과 빌립이 그들이 하도록 위임받은 구제하는 일과 접대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구제했거나 또 접대했다는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6장과 8절로 6장 8절로부터 7장 마지막까지 무려 67절에 걸쳐서 스데반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스데반이 구제 사역을 했다는 기록은 한 곳도 없어요. 8절을 보면 오히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 그들 모두가 힘을 합쳐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 하나를 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7장에는 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설교를 제외하고 아마 제일 긴 설교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바울의 설교보다도 더 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설교 못지않게 감동적인 설교를 스데반이 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열한 사도의 그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외쳐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스데반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고 그 결과로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게 됩니다. 57절에는 그의 능력 있는 심령을 찌르는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 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마침내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만약 스데반이 그에게 맡겨진 집사의 일이 그저 구제 사역하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접대하는 일에만 충실했다면 존경과 아마 칭찬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겠지요. 아니,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교하면서 그를 위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그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은 어떠했습니까? 8장 4절로 13절까지 그리고 26절로 40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빌립도 구제하거나 접대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8장 4절로부터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백성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사마리아 백성이 믿고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빌립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지요. 35절부터는 빌립이 입을 열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침례까지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세움을 받은 이 집사들이 하라는 이 구제 사업은 하지 않고 사도들과 같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집중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와 말씀의 멍에를 통해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져서 그들에게 맡겨진 집사의 직분을 보다 쉽고 보다 가볍게 보다 효율적으로 감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집사들까지도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이루어지는 구제봉사 혹은 선교봉사하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구제와 선교봉사라 하더라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명상하는 일을 제쳐놓고 그 일에 빠진다면 결국은 지혜와 능력이 고갈되어서 일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서로 갈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곧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좋은 편, 곧 주님의 말씀 밑에 앉아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시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좋은 편을 통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게끔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린 디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사업의 선구자들. 그분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며 당신에게 데려온 환자들을 고치시며 온종일 수고하셨다. 또한 잠자고 쉬기 위해 백성을 집으로 돌아가도록 계산시키고 아침이 되었을 때 새롭게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온 밤을 기도로 지새우는 적이 가끔 있었다. 오 형제 자매여, 그대는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한 자아 부인과 자기 희생의 실제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대는 좀 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하며 그대 스스로의 재능을 좀 더 적게 의지해야 한다. 그대는 하나님 안에 숨어야 할 필요가 있다. A 형제여, 그대는 책망할 때 혹독하고 K 개인들에 관하여 스스로의 결론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별히 그대의 노선과 배치되는 노선을 가진 이들에 대해 그러하다. 그대의 입장에 비추어서 그들을 가차없이 대하곤 한다. 그대의 모본이신 분께서는 온유하고 동정적이고 예의 바르셨는데 그대는 그렇지 못하다. 그대는 부드러운 정신을 가지고 좀 더 예의를 잘 지키고 친절하며 좀 더 사심 없는 자선을 베풀 필요가 있다. 그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열렬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교제 관계 가운데로 그대의 영혼이 빠져들도록 해야 한다. 믿음으로 드린 모든 기도를 통해서 탄원자는 낭망시키는 의심과 인간의 정욕을 벗어난다. 기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와의 싸움에 새롭게 임할 수 있게 하고 인내로 시련들을 견뎌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얻는다. 그대가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고 믿음을 갖기 이전에 분명히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한 그대의 어려움은 늘어가고 깊어갈 따름이다. 만일 그대가 스스로의 진상, 곧 무력함을 느끼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온다면 또한 겸손하게 신뢰하는 기도를 통해서 무한한 지식을 가지신 분, 곧 창조주로부터 모든 것을 보시고 당신의 뜻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 그대의 부족을 아뢰다면 그분은 그대의 부르짖음에 주목하실 수 있으며 주목하실 것이다. 또한 그분은 그대의 마음속과 그대의 주변 모든 곳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진지한 기도를 통해서 그대의 영혼은 무한하신 분의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대의 구주께서 그대를 동정과 사랑으로 보신다는 괄목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지 모르나 그럴 때에라도 이것은 사실이다. 그대는 그분의 가시적인 접촉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나 그분의 손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을 갖고 그대 위에 임하여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 모두를 사랑하시며 풍성하신 구원으로 그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들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되어야 한다. 그대들은 진리의 성경 말씀 속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들에 응하여야 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가 확실한 것처럼 당신의 몫을 분명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권면들은 인간 본성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나의 형제여, 그대는 이러한 견책과 경고를 대항하여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대는 날마다 죽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날마다 자아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는 체험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내게 주신 빛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사악함과 기만이 증가하고 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분별하고 그것을 진영으로부터 제거하는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영적으로 눈머는 일이 그들 위해 신속히 덮치고 있다. 곧은 증언이 소생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부패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도구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전쟁을 일삼던 이스라엘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킬 것이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불려야 마땅하다. 수치스러운 죄들은 제 이름으로 올바로 불려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어린 양의 보혈로 저들의 품성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때 그들은 참된 빛 가운데서 죄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것이 얼마나 거슬리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유혹에 빠져 한 가지 작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나무에서 따먹은 짓은 우리의 첫 부모들에게 작은 일처럼 보인다. 범죄자에게 이것은 작은 행동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충성심을 파괴하고 세상을 멸망시킨 저주와 죄악의 홍수가 밀어닥치도록 했다. 유혹의 순간에 한 가지 과오로부터 결실을 맺는 무서운 결과에 대해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재빠른 발이여,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며 우리의 영적 시야를 소멸시킴으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는 일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지체하거나 따지지 말고 악에 대해 영혼의 통로를 닫고 지켜야 한다. 영생을 얻는 데는 노력이 든다. 끈질긴 노력과 쓰라린 징계와 단호한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험의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정복자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께서 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내와 단호함으로 정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상의 영원한 가치에 적절한 노력, 자아부정,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대는 외형적으로 정죄할 만한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해서 과옥 가운데 빠져있는 다른 이들과 그대를 방어하기 위하여 스스로 동정심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분께서는 영혼의 동기와 목적을 읽으신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간구하는데 그대의 손을 거두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사업을 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라. 동정과 긍휼의 말은 정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 집에 그 죄를 보여주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강권함을 받는 이들을 위하여 아끼라.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와 의보다도 과오와 죄가 더욱 쉽게 받아들여진다.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은 그리스도인 갑옷을 입고 세상에 범람하는 도덕적 흑암을 물리쳐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먼저 잠언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전에서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을 일컫는 말,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사전에서는 잘난 체하여 겸손하지 않고 당자히 행하는 것,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뜯어보아도 교만은 하나님의 품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백해무익한 것에 불과한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는 거만입니다. 거만은 사전에서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데가 있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만은 교만함에 더하여 상대방을 해롭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사람을 두고 패망할 것이요 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교만을 떨다가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삼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가지만 느부갓네살 왕처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대제국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바벨론은, 그리고 그 도성은 감히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나라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안에 꾸며놓은 공중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군사를 이끌고 가는 곳은 어디든지 승리했고 그의 명성은 온 세상에 자자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 은, 기명을 탈취했으며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유일한 대군주가 된 것입니다. 그는 정치도 잘했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이방 민족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 교육을 통하여 융화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바로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 저녁에 꾼 꿈은 그를 매우 번민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2장 속의 내용을 그는 꿈으로 꾼 것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광채가 크고 특심한 거대한 우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 종아리는 철, 발과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참으로 해괴망측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날아오더니 그 우상에 발과 발가락을 쳐서 부서뜨리고 온 세상은 갑자기 돌로 이루어진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모든 점장이, 박수, 술객, 박사들이 동원됐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갓 스물을 넘긴 유대인 보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포로가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엄청난 세계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재미있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지라도 그것보다는 자신에게 사소한 문제가 더 신경 쓰이고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지구의 역사보다는 그는 오직 자기의 나라 바빌론에 대한 관심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모든 내용 중에 오직 자신에게 해당되는 금머리에 대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앉으나 서나,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온통 그의 머릿속은 금머리로 다니엘이 알려준 자신의 왕국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그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금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워 온 백성을 하여금 숭배하게 만드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미련함을 혼내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이것으로 끝났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과 생각으로는 느부갓네살의 모든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4장에 등장합니다. 4장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시작합니다. 그 꿈은 들판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 나무에는 수많은 열매가 열리고 새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나무를 자르고 그루터기는 줄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꿈도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게 주어진 꿈이라는 것을 왕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렇게 꿈 이야기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룬 업적에 매우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지고 이제는 자신이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는 안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맑고 서산의 해가 넘어가며 고즈넉한 저녁나들이 그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궁정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서서 시가지를 바라보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매우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이 너무도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심취한 그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에 보면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성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내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렸는데 다니엘서 4장 31절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7년 동안 들판에서 미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풀을 뜯고 살았습니다. 다행히 7년이 지난 후 정신이 돌아온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7절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교만을 몰아냅시다.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